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회는 뭔가? 우리 성도들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오늘 말씀의 첫 문장은 첫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지를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지를 못한다. 우리도 참지 못하고 바울 자신도 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지 못하여 우리만 어디에 있어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겼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우리가 아덴에 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위대한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예요.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인 이런 도시예요. 그걸로는 뭐 세계 최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아테네는 문화와 종교와 예술과 뭐 철학과 이런 사상적, 이런 문화적인 걸로는 당대 최고의 도시예요. 바로 이 아테네에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있느냐? 아덴에 있는데 왜 이 바울 사도는 이 팀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완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오래 전하지 못하고 겨우 3주를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저히 거기 있지 못하게 되니까 밤중에 형제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몰래 빼어돌립니다. 피신을 하게 돼. 어디로 갔느냐 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데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데로 갔는데 베레아에 가서 이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셋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바울 선교팀이 베레아에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그 유대인들이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박해하던 핍박을 하던 유대인들이 단체로 베레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바울과 이 팀을 박해를 하고 거기서 쫓아냅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실라와 디모데는 피신을 못하고 바울만 밤중에 이 베레아에서 도망치듯이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배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테네예요. 지금 바울만 혼자 아테네 와 있어요. 도망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신라와 디모데는 지금 베레아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데려온 이 믿음의 형제들한테 빨리 신라와 디모데를 나 있는 에덴으로 빨리 데려와라. 아덴으로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내려옵니다. 사실 이 바울은 베레아에 잠깐 머무면서 어쩌면 데살로니카에서 너무 급히 떠났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카에 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믿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더 많기,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떠나온 이 바울을 향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도대체 뭐냐? 바울은 왜 밤에 도망을 몰래 갔느냐?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서 왜 나타나지도 않느냐?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너희와 무슨 사랑이 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바울을 쫓느냐? 뭐 이렇게 비방을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나니까 지금 바울이 정신이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데살로니카를 꼭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내려와서 있을 때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지금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그렇게 3주 만에 그냥 밤에 피하듯 피신했던 그 데살로니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지금 실망에 빠져서 또는 답답함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핍박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을 배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다. 떠난 것은 더군다나 몸만 떠나 있는 것이 마음은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 나는 마음은 언제나 거기 있지만 지금 몸이 어쩔 수 없이 와 있지만 너희들한테 다시 얼굴을 보고 싶고 너희들을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도 내가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막았다는 것이. 이런 마음을 이미 편지로 2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한 이 바울이 도대체 데살로니카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이 복음 사역자가 겨우 3주 가르치고 나서 그것도 박해하는 자 때문에 밤중에 몰래 피신을 했으니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그들을 또 더 잘 세우고 싶은 간절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못 견디겠어요. 도망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레아까지 잡으려고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카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일행들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냥 아테네에 잠깐 머물러 있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를 결정을 합니다. 디모데가 제일 어려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이 요번 선교 여행 때 픽업을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의 그 본래 최초의 그 본 교회의 선지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지금 요번 전도 여행길에 픽업을 해서 데리고 온 나이 어린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카로 그를 보내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 어때요? 너무 심하지요? 아, 자기가 가든가 그렇게 위험한데. 자기는 도망하고 와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에서 그 다음 복음 사역지 어디냐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지나왔던 데 상황을 알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은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젊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아버지가 바로 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실라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이 유럽 사람이니까 그들한테 가도 표시가 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나. 그리고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바로 이 바울은 실라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데살로니카로 보내고 빌립보를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혼자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카 교회에 아마 편지를 줬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디모데가 들고 갑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보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사도는 아주 중요한 두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내가 데리고서 일을 부리는 나의 헬퍼나 도우미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형제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일꾼이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란 이 말의 정확한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 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바울 자신이 그러니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자신을 복음 전할 부탁을 했다는 게 자기에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과 같이 일해요.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옆에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예요. 이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 사람은 형제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번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곧 4개월을 우리는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인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얼굴은 떠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정말 굉장히 기대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 코로나 때문에 안 보니까 이거 되게 편하고 좋다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이정근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를 해요.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건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안 해도 전 그 말씀 속에 보고 싶다는 걸 알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그런 자기의 열정을 쏟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상이 아주 묘한 현상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인가? 또 어디서 예배 드리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요? 온라인상의 유튜브나 여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것도 예배고 예배인데 그럼 온라인의 예배와 성전에서 예배는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 교회 뭐하러 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또 그리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 또 뭐 좀 앞서 나가신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해서 온라인 앞으로 시대가 이제 온라인화 되니까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에는 성경에는 적어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전혀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데 그런 그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말한 이 누가는 46절에 2장 46절에 뭐라고 다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날마다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합해서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것이 바로 성전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우리는 그런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또 시간 때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요. 또 하나의 예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하고 12장 2절,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또 다른 예배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자리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 이것이 또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가 있지만 또 흩어지면은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모이는 것 대신 온라인은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단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 4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 딱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지켜서 예배를 딱 켜고 듣고 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러지 단 한 번도 나는 딱 주일날이면 1시 반에 딱 시작하는 예배를 동시에 켜고 그리고 그 예배 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랬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내려보세요. 아무도 고개를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그렇게 되면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온라인 유튜브를 통계를 내보면은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접속을 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얘기는 뭐냐?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여기에 지금 있는가? 놀랍게도 80% 이상이 10분을 못 견디고 나가버려요. 자,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신 분 또 고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이 조금 더 있어요. 끝까지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한 5% 정도 안 된다. 그 얘기는 뭐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5%도 끝까지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5% 중에서도 끝까지 그럼 앉아서 예배를 드렸느냐? 켜놓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일 하면서 그냥 설교, 예배는 설교 듣는 것이 아니에요.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제물 되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일시적인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현상이 이것이 예배의 형태를 바꾼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비성경적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모임의 예배예요. 바울처럼 그 데살로니가를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열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이를 힘쓰는 이런 교회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제사보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정하시면서 매년 유대인의 남자들은 매년 3번 이 정해놓은 3번의 절기를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제사 지낼 때 그들은 반드시 나갔어요. 집에 있질 않아요. 양을 끌고서 성전까지 갔다는 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양을 끌고서 제물 그리고 성전에 갔다는 것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 멀어가지고 양을 못 가져가면은 그냥 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비둘기도 사고 염소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성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를 젊은 분들은 막 너무 좋다서 그걸 아름답게 꾸미고 뭐 막 그냥 있지도 않은 장면도 넣고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이 예배는 한 30여 년 전에 그런 설교는 지금 많은 유명한 미국 목사님들이 이미 30, 40년 전에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방송하고 인기 있던 수많은 사실 상당히 변절된 가짜 목사들. 그런 사람들 지금 교회 다 문 닫고 오늘날 그래도 좀 살아있는 사람들 조엘 오스틴 뭐 이런 분들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연설 듣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원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에요. 회라는 게 모임이라는 말.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저는 환영하고 정말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고 추천까지 했어요. 디모데를 보낸 이 바울의 속셈 목적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한 정말 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한 3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우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유를 말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이는 첫째가 뭐냐면 너희를 굳게 하고 굳게 한다는 얘기는 강건하게 만든다. 그들 데살로니가에서 비록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지만 그런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에요. 굳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믿음을 향한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강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이 환난 중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이 환난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느냐, 어떻게 숨어 있어야 하느냐, 이 환난이 언제 끝날 것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받아든 내가 복음을 받고서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키고 강건하게 견고한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 말씀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르면은 그 여호와 이레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얍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사건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우리 다 배웠으니까 우리는 아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브로 다타 아와, 이것이 어디이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 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무슨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여리고 성을 갑니다.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성 사건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에 갔던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여리고 성에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모른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서, 옛날 그 여리고 성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는 어쩌면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이건 사탄들이 말하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읽을 때 성경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삶의 자리자리에 있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어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아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리석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어요. 믿음은 또 하나 활동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믿음은 자라고,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멈춰있지거나 정지하거나 그대로 머물러 있질 않아요.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은 활동성이에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믿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깨닫고 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을, 너희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 너희들에게는 이 여러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 여러 환난 중에서 절대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요동한다는 얘기는 말이죠, 이 단어가 정확히 뭐냐면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붙었다가 여기도 붙었다, 여기도 아양, 누가 부르면 먹을 거 좀 얼른 쫓아갔다. 엄마가 오면 엄마 얼른 쫓아갔다. 강아지가 두 마리라도 똑같이 쫓아가요. 밥 주는 엄마가 최고, 두 번째 놀아주는 언니가 두 번째, 어쩌다가 아는 척하는 아빠는 꼴찌잖아요, 강아지에게도. 바로 이건 뭐냐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지 요동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러 환난 중에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뭐냐 하면은 벌써 이미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당연히 환난이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 환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은 그 환난을 당연히 겪고 그 환난 속에 당해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우리를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너희하고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경건코자 한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요동치 말라. 너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라.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떠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이야. 자,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뭐를 아는 것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너희를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믿는 자로 만들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로 만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그렇다.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할까요? 위협을 가지고 위협적으로 무섭게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을 시험을 해요. 너 예수 믿는 건 이런 고통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위협을 주고 있어요. 이 시험하는 자도 또 그냥 달콤하게 유혹해요. 오늘 교회 왜 가니? 예배 왜 드려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막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 건데? 왜 교회를 가는 건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봤어? 구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게 시험하는 자들이죠. 그런 시험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을 해버리면은 이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느냐, 내가 보기엔 이건 옳지 않다, 나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이 말은 뭐냐, 변절되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면 믿음에서 흔들렸어도 안 되지만 믿음을 떠나는 일은 더욱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진정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절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아마 떠난 사람은 가짜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버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받은 자들은 결단코 변절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 사람 따라온 사람들,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가 바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위험을 주기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우리에게 게으름도 줘요. 또는 우리에게 무관심이라는 것들로도 또 우리를 시험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관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무관심해요. 게을러져요. 그러고서도 그걸 정당하게 핑계대요.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시간을 100일씩이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줬는데 100일씩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도록 이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100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렇게 많은 시련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변절이 됩니다. 변절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뿌리 깊은 잘하는 신앙을 가져라. 또 하나는 바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또 하나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마라. 변절되는 믿음을 갖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믿음을 변절치 말라.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바로 이 사실 세 가지를 알고 싶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뭔가?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누가 죽었고 살았고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병원에 환자가 많이 났다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가 아니에요. 통계가 오늘 몇 명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오늘 일자리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변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로서 정말 믿음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인 그런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가졌던 그 열정과 열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담고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맡기고 싶어.
Oh.